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이삭이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만든 곡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찬양하고 싶긴 한데 아직 제 노래를 받쳐줄 만한 반주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가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듯 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좋은 곡이에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유튜브 같은 데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하면서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자주 듣게 되는 세상의 반응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조금만 타협하면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편하고 곱디고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어리석은 길을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아냥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저 우격다짐으로 걷는 길은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이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시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바로 이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 주님과 동산을 교제하면서 같이 거닐다는 그 기쁨 비밀이 되는 그 기쁨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친구 삼으셨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세상에 대하여서 도전장을 내미는 인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뇌 교육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선포하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이 환관장은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느냐고 하지만 이에 대한 다니엘의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지혜로운 제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담으로 이 12절, 지금 읽은 저 앞 화면에 있는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은 채식주의자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길 다니엘은 채식과 물을 열흘 동안 먹었더니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었다. 태초에도 아담이 육식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하신다. 참 재밌는 이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행히 성경은 조금이라도 끌어다 썼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채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채식의 어떤 효능,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채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죄악된 음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식을 하더라도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지혜를 우리는 이 말씀 구절에서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고 피부가 아름답고 더 좋아지는 결과가 일어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채식을 했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이 피상적인 어떤 결과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죄악된 생활의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악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으로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즉 만남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이 8절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또 9절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연약한 상대인지 관계없이 은혜가 임해서 호의와 동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가정도 살아납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리고 요즘 말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어 겉으로 보게 되면 꼬일 대로 꼬인 인생, 이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요셉이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을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 주셔서 주시되 저를 대하는 직장 상사가, 저를 만나는 이웃들이, 또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 호의와 동정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이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의 허물을 허물로 탓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동정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황관장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서 학문, 이 학문은 원어적으로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십니까?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앙용어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정해 주신 어떤 법칙과 원리를 통달하고 해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암을 통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이 지식, 이 지식이 왜 단절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식용을 위해서 채소를 가꾸고 키우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채소를 키우는 것은 채소가 자신들의 번성을 위해서 가꾸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도록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궤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채소가 통제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세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어떤 단편적인 파편만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학문이 통달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꿰뚫어지는 지식도 있지만 내가 책을 읽고 공부해서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지식을 얻기 원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통찰력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경 자체에서 자신이 성경의 성경은 무엇이다, 또 성경이 무엇에 어떻게 쓰여졌으며 또 어떤 내용인지 아주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고 경건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을 분별할 통찰력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때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수문을 당해도 움직이지 않으시던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던 때이지만 그래도 나라는 망했지만 여전히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과 바로 이 세 친구에게는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슴 떨리는 교훈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에게 당한 다니엘서 1장과 같은 시대라 할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들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이 현실, 매 주일마다 곳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현장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이 악한 시대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도전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는 이번에 목사 학력고시에 불합격했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가슴 아픕니다. 저희 교단의 절차는 1차로 총회에서 목사 학력고시를 보고 또 2차로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만 목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닌 게 5년입니다. 5년 동안 대학원을 마치고 드디어 내일 졸업식을 합니다. 이 방금 본 것도 돌아서면 까먹는 이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픈 그런 나이가 되어서 도전한 신학교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시험까지도 어려운 것이 시험입니다. 제 나이에 머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몸으로 때워야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개월 이상을 아예 집에 안 갔습니다.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를 과분하게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어느 분은 미리 축하한다고, 목사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기대도 못 미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가 벌써 한 1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 학력고시를 치른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다 1차에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인해서 저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저로 인해서 목사 시험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로 시험 보는 분들에게는 아주 한결 부담이 적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결론은 제가 아직 목사 되기에 자질이 부족하니까 1년을 더 수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해하고 또 교만에 빠져서 시험에 응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1년이라는 수련의 시간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조차 안 주셨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험을 전 과목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불합격한 과목만 다시 보면 됩니다. 이번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심하게 해서 30%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더 심해서 50%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시험에 불합격하고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제 아들의 위로였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목사님 되라고 그러는 거라고, 나도 학교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 제 아들은 어느 정도는 학교와 학교 공부와가 담쌓고 지내던 아이입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방황하고 하였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았는지 늦게나마 다시 공부 시작하여가지고 이번에 롱비치에 있는 대학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오히려 저에게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느 누군가는 나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구나. 더구나 지지리도 말 안 듣던 이 아들이 그래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생명부지인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변 사람에 끼치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몸을 담고 살지만 바벨론에 쩔어 살지 않겠다. 바벨론이 이대로는 바벨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 바벨론의 유혹에 거세당한 돼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처럼 주위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다니엘이 부럽다면 다니엘처럼 결단하시면 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능력과 은혜를 맛보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의 작은 경험,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면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기자가 시비 거듯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명대답을 하셨습니다. 증명을 하다니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부러우면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침묵하시던 그 시대에서도 다니엘을 향하여 그 친구들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며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